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의 재구성으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지난주 각 당은 공천을 모두 마무리 지었는데요. 때문에 앞선 주말이 선거의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의과대학 정원을 반대하고 있는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와 만남을 가졌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와 오늘 강남 3구와 영남권 등 이른바 험지를 찾았습니다. 또 양당 수장은 모두 민생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오늘 정치의 재구성에는 본격적인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각 당의 총력전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돌풍과 함께 다른 제3지대는 어떻게 반등을 모색할 수 있을지도 또 살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 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치를 바라보는 색다른 시선. 정치의 재구성.
정치를 보는 색다른 시선. 정치의 재구성. 함께할 농객 소개해드립니다. 하흥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하흥기입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김종대 녹색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고요.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로도 많이 들어오셔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모든 후보자들은 다 등록을 한 거죠?
네.
김영남 의장님, 비례 후보자들도 등록을 어떻게 합니까? 개인별로 합니까? 아니면 당에서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나요?
당에서 하던데요, 보니까.
네. 당에서요.
네, 저도 이번에 네. 알았어요. 네. 당에서 일괄해서 하더라고요.
따로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에서 네. 일괄적으로 처리가 된다. 김종대 녹색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은 경상남도 창원에 다녀오셨다고 오늘 상당히 바쁜 일정이었는데 열린 토론 참석을 위해서 네. 심지어는 비싼 택시까지 타고서 오셨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넉넉하게 충실하게 맞춰왔습니다. 이런 자세로 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자세를. 좀 미리미리 말이죠. 네. 준비하고 그러면서 민심을 또 이렇게 가까이서 다가가고. 예. 당 지지율이 낮아서 그렇지 자세는 좋지 않습니다.
자세는 우리가. 훌륭하신데 선거는 네. 잘 될까라는 의문인데.
아니 그러니까 자세도 좀 봐주셔야죠.
네. 예. 아직 뭐 선거가 끝난 건 아니니까요. 녹색정의당이 또 어떤 결과를 또 얻게 될지 이 부분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원장이 이번에 선거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디 지역구?
아니 저는 이번에 출마를 못하는 거죠. 뭐.
아, 예. 아니 그 불출마 선언이 간단치 않은 일이고
아니
상당히
불출마 선언을 한 건 아니고
아니고요. 네.
사실은 지역구 출마 생각이 있었는데 2월 20일 날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 통합선언이 결렬이 됐잖아요.
네.
열하루 만에.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지역구 돌파는 어려워진 거죠. 사실은 네. 제3지대라는 거는 많이 해보셨습니다만 뭐 단일 기호 아래 빅텐트가 쳐져서 다 모여도 사실은 양당 예, 그 점유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네.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돌파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통합이 결렬되면서 4분 5열됐기 때문에
네.
지역구 돌파는 사실상 힘들어 졌다고 봐야죠.
네.
그게 바로 제가 불출마한 이유입니다, 사실은. 네. 그냥 술 한잔 사드리고 네네. 싶어요. 너무 공감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뭐, 될 가능성이 없었다. 이렇게 뭐 정리를 해도 되겠네요.
아니, 지금 개혁신당의 지역구 후보들이 뛰고 있기 때문에 43명이 그렇게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좀 안 될 것 같고요.
예.
많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후보들도 있습니다.
네. 네. 한기 전 부대변인에게는 본격적으로 좀 관련 이슈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쟁 정당이긴 하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제입니다. 상당히 지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의대 정원 관련해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 관계자를 이제 비공개적으로 만났는데 결과적으로는 오늘 전국 40개 의대에서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이미
100,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미 100명 가까이는 사직서를 냈다 뭐 이런 보도가 아까 있던데 실제로 무더기 사직은 시작된 데다가 지금 대화를 뭐 성사시키는 전제 자체가 이런 거잖아요. 2,000명 의대 증원 대해서는 전면 백지화해야 대화하겠다 이러고 있는 중이라서 한동훈 위원장이 중재 자체는 안 먹히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시기가 좀 늦었다는 생각을 해요. 총선 앞두고 부랴부랴 관리하는 것처럼 보일 거거든요.
예.
의사 입장에서도 당장 대화하자고만 하지 말고. 뭔가 책임 있는 아웃풋을 들고 나와서 얘기를 하자. 이런 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해왔던 모습. 너무 네.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마치 사법 처리도 불사할 것처럼 얘기하던 거에 비하면 중재하고 타협하는 쪽으로 돌아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며칠 정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언론 보도 많이 된 내용은 좀 별도로 하고요.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원장께서 정책위 의장이 보기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또 전격적으로 이 의대 정원 이슈에 이제 투입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학생 숫자는 손댈 수 없는 상황에서 한 위원장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서 협의와 협상에 나섰다고 봐야 될까요?
의대 정원 숫자를 못 건드린다고 하면은 타협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막바지에 한동훈 위원장이 중재 역할로 나서서 이거를 잘 해결하는 모습을 연출할 거다. 이거는 예상됐던 시나리오 중에 하나였죠.
네.
그래서 저도 한 달쯤 된 것 같은데 한 달 전쯤 방송에서 뭐 그런 시나리오도 지금 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시나리오대로 시도는 일단 됐어요.
네.
근데 지금 강공 드라이브로 일관하던 정부가 이제 타협 어떤 만남을 앞두고 유화책으로 제시한 게 뭐냐면 자격 정지를 안 시킬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태도를 보였어요. 이거 이 정도 얘기 듣고 물러설 그 사람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정원 바로 내년부터 당장 2,000명을 증원하겠다라는 데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면 모를까 지금 사직하거나 출근 안 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 의사면허 정지 내지는 박탈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정도로 얘기를 해갖고 당장 전공이나 아니면 의대 교수들이 이 대화 협상장에 나올 거라고 기대한 것 자체가 좀 저는 넌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전격 투입은 됐지만 사실상 의대 정원까지도 확대하는 숫자까지도 발표를 한 마당에 별로 협상의 여지는 없었을 것이다. 그냥 심리적으로 설득하는 정도에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아니 가장 뜨거운 쟁점이 의대 정원의 확대인데
네.
그거는 전혀 못 건드리면서 그러니까요. 대화하자 그러면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김종대 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위원장이 이 비공개 의대 교수 협의회와 대화를 나눈 건 분명히 뭔가 돌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느꼈을 때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소득과 상관이 없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이종섭 대사 귀국도 이제 본인이 요청해가지고 귀국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다 해결됐다. 이번에도 한동훈 위원장이 저기 본인이 또 저 의사 전공의인 면허 정지를 유보시켰다. 계속 이렇게 가는데 이게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사실은 진짜 문제 해결하려면은 당내 안철수나 인유한 같은 의사 출신들의 의견들을 좀 경청하고 존중해서 아마도 저 중재자로 일찍부터 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안철수 의원은 정부안과 전혀 다른 단계적 증언을 지금 주장하고 강력히 촉구한다고 개인 입장을 냈어요.
네.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은 안철수 의원 같은 분이 중재를 해야 된다 그랬고. 이거 제2의 윤한 갈등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면은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신 발언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의사 출신 의원들이 이렇게 소신 발언을 하고 그걸 엄호하는 듯한 이러면서 정부 정책을 완전히 깨는 듯한 걸 또 강력하게 메시지를 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은 이 문제도 제2의 이종섭 사태와 비슷한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때도 윤한 갈등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니 결국은 가까스로 약간만 봉합하는 수준에서 일단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계속 남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봉합이 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은 문제는 계속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이건 상당히 네. 이것도 지금 어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어떤 그 마사지 차원이다. 그런 차원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논의를 하고 있는 중에 백지원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 부대변인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리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와 비공개 회담을 가졌던 부분을 얘기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층으로서는 기대감이 적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이 의대 정원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국민의힘 선거 판세 흐름에 상당히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정작 오늘 뚜껑을 열고 보니까 별다른 성과는 사실상 없는 셈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요?
사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에서 먼저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여당의 선대위원장으로서 소통하고 청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미 의대 증원분이 배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숫자의 재조정은 또 각 대학이라든지 이제 이해관계에 있는 여러분들에 대한 반발이 또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게 한쪽의 이익으로 몰아갈 이슈는 아니고요. 분명히 오랫동안 지금 복지부도 이야기한 것을 보면 정부는 130번 이상 소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지금 강대강의 국면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지금 뭔가 포기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해당 정책에 대한 의지는 지금 27년 동안 증원하지 않았던 의사의 수를 늘리고 OECD 기준으로도 최하위인 이 상황을 좀 의료개혁을 통해서 좀 타파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 같고요. 욕을 먹어도 해야 할 일은 하겠다라고 늘 이야기를 했듯이 그런 기조 안에서 지금 정책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만 숫자나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여당 내에서도 논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단계적 증원이라는 안철수 의원의 제안은 사실 고려해볼 만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지금 어떤 개혁을 함에 있어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개혁은 상당히 어려운데 저는 이게 선거 국면에 끼치는 영향을 봤을 때는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둘 다 양면적인 지금 상황이 있어가지고요. 크게 이게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네,
뭔가.
잠깐만 백지원 전 부대변인에게 지금 하여튼 정부와 윤석열 정부와 의료계가 대치하는 국면인데 이걸 해결할 만한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결국 해결하려면 협상의 당사자는 정부죠. 그리고 대통령실이 네. 그 중재 역할을 해야지 여당은 물론 소통을 하고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결국 정책 결정 권한은 이제 정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주 내로 웬만하면 원활하게 풀어가는 것이 의사들의 뭐 면허 박탈 문제나 이런 면허 정지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양쪽이 어느 정도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면서 좀 협상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김종대 위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한동훈 위원장이 협의를 해보겠다고 했고 또 네. 정부에서는 전공의의 법적 처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연한 태도를 보일 그런 준비도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정부는 나름 이렇게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열어두겠다라고 강조를 했다면 조금 여론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동안 좀 정부가 상당히 갈등을 키운다라는 지적도 나오긴 했지만 이제는 아이고 좀 의사들도 지금 의료진이 심지어서 피로가 누적돼서 사망했다는 소식까지도 나오고 있는 마당에 네. 이제는 의사들이 전공의들도 환자를 위해서라도 정부에 불만이 있더라도 환자를 위해서라도 의대 교수들도 철회하고 한자 곁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여론, 국민 여론이 오히려 정부나 여당 쪽에 힘이 실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물론 지금도 환자 곁을 지키는 소신 있는 의사분들이 계십니다.
네.
또 그분들 입장도 존중해드려야 되고 또 자꾸 과로가 누적돼서 오히려 의료사고가 날 수 있어서 진료 시간을 줄여야 되겠다. 이 입장도 존중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자꾸 여기서 지금 소통, 협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교수협의회에서 나온 입장도 면밀하게 다시 보면은
네.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찾아간 거는 이 정책을 협상하러 간 게 아니에요.
아하.
이 전공의 면허 정지나 이 사법 처리 문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사협회에서는 야 이거 해도 넘어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면허 정지라고 이렇게 거칠게 하고 의사를 악마화하냐. 이것부터라도 우선 중지시켜라.
네.
그러니까 그러면 저를 믿어주십시오 하고 그걸 대통령실에 건의한 겁니다. 그러면 근데 이 이야기는 이 저 사법 처리 과정에서 또 정부의 어떤 강압적인 행정 권력 동원에 대한 이야기지 거기서 속도 조절 이야기지 저기 뭐 어떤 방향으로 수구의하자거나 협의하자는 얘기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어떤 여당의 어떤 면을 살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위신을 세운다는 점에서 뭐냐 하면은 본인이 사법 처리를 다소 늦췄다는 의미에서 국한된 것이지 뭐가 달라집니까? 일단 이 의료의 주권과 소비자 누가 뭐래도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시민 입장에서 이거 뭐 저기 뭡니까 저 그러니까 빨리 수술도 못하고 그러면서 계속 질질 끌면서 오히려 피로감을 더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종섭 대 사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그 건이나 이 건이나 방식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입학 정원 및 배정은 협의 및 논의의 대상도 아니며 한동훈 위원장과 대화하지도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예요.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이제 28일이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백지원 전 부대변인.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선거 판세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상당히 국민의힘에 대한 위기를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김부겸, 이재명, 이른바 트로이카 체제로 지역을 다니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혼자서 이게 전국을 돌아다니는 것이 다니는 것이 감당 가능하겠느냐?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인터뷰를 하는 영상을 보면 이 손가락에도 이 붕대 테이핑을 한 그런 걸 보면은 상당히 피로감이 쌓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뭐 더불어민주당도 말이 쓰리톱이지 이재명 대표 한 분에게 하이라이트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쏠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원톱 체제는 비슷해 보인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다만 대선 기간이 아닌데 한동훈 위원장 혼자서 모든 공간들을 다 누빌 수는 없는 겁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도 후보들이 여러 명이 동시에 했을 때 여러 군데 다 갈 수 없었던 상황들도 있고요. 좀 아쉬운 점은 오늘 오전에 이제 박용찬 후보 선거 유세를 보니 후보께서 영등포의 박용찬입니다 하셔야 하는데 한동훈입니다를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지금 네. 그래서 여권에 있는 후보들의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총선은 대선이 아닙니다. 어떤 인물 한 명을 뽑는 게 아니라 각 후보들의 매력도에 따라서 이제 그 지역 구민들이 선택을 해주는 선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점에서 과연 지금 후보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전혀 돋보이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과 셀카 찍은 걸 올린다고 해서 지역구에서 지지율이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민주당이 현수막을 이제 내걸거나 이제 민주당 위성정당이 현수막을 건 것들을 저희 지역구에서도 보면 오히려 정책적인 이야기들을 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어필될 게 필요하다. 정책도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저출산 관련 정책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 정책은 이미 여러 군데에서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딱히 신선할 것이 없어서 아쉬운 점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번 국민의힘 지역구 선거는 제 생각에는 각자 도생의 느낌이 조금 강합니다. 이게 뭐 나경원 위원장 같은 케이스처럼 지역구를 잘 닦아두고 인물로서도 지역구민에게 매력이 있다고 평가받는 후보들은 생환을 할 것인데
네.
다른 분들도 이런 지점을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한 분께 기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객신의 김 위원장께서는 지금 선거판을 분석하는 이 쪽에서의 목소리는 한동훈 위원장 외에 다른 스피커가 필요하다. 보통 이제 이 정도 254개의 지역구를 다 네. 좀 관리를 해야 되는, 뭐 영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낙동강 벨트가 됐든 다른 스피커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다른 스피커가 원래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네.
근데 그동안 약간의 착시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어디를 방문을 하면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뭐 환호하고 셀카 찍고 뭐 이런 모습에 좀 취해 있었는데, 근데 어디를 방문하는 일정이 다 사전 공지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후보들이나 뭐 현역 국회의원 아니면 당협위원장들이 이렇게 당원들한테 다 알려주니까 많이 모였던 것인데, 한동훈 위원장은 앞으로는 발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정치적 무게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도 아니고 국민의힘의 당원들이라든지 지지층하고 오랜 기간 어떤 인연이 쌓인 인물이 전혀 아니란 말이죠. 근데 다른 뭐 공동으로 선거를 지휘하거나 아니면 지원 유세를 다녀야 될 다른 인물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집권 3년차 동안 만 2년이 다 돼가는데 우군이 될 수 있었던 사람들 아니면 세력을 다 잘라버렸어요, 스스로.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없어요. 일각에서 할 사람이.
일각에서 유승민 전 의원 이야기가 나오는 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렇게 나설 수 있는 인물들이 있었는데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또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다 잘라버리고 그러니까요. 우군이 돼야 될 사람들을 다 사실은 거리가 멀어지거나 아니면 다 뭐 적군이라고까지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반목하는 사이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지금 이 국민의힘과 정부 측에서. 그러니까 나설 사람이 없어요. 지금 유승민 의원 보고 지원 유세 나와달라 그러면 기꺼이 지금 나오겠습니까? 우군이 없어요 지금.
네. 한기 전 부대변에게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공천 관련 발언은 좀 이제 줄어들었고 뭐 마무리가 됐으니까요. 한동훈 위원장도 금융 투자세를 반드시 폐지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야권에서 이 반대가 없다면 금융 투자세 폐지를 반드시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새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 주겠다. 이런 공약들에 대해서는 이제 본격적인 공약 드라이브니까 뭐 아직 다 나왔다라고 하기에는 그렇겠지만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요?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과세 정책을 폐지하는데 왜 폐지해야 된다는지 설명도 별로 없고 뭐 개미들이 좋아할 것 같으니까 그냥 하는 건지 김포 서울 편입 뭐 이런 거는 아니면 공매도 폐지했을 때처럼 그런 효과를 노릴지 모르겠는데 이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게 연간 5천만 원을 주식만으로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억 투자해서 20%의 수익률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1억 대한민국에. 투자하면 50%죠.
아, 그러니까
5천만 원 이상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벌었을 때.
그때 수익률이 50%를 찍어줘야 되는데 1억을 주식으로 굴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으며 그 1억 굴렸을 때 50%를 걷어들이는 사람은 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부자 감세거든요. 부자나 대주주들이 아니면은 연간 5천만 원씩 주식으로 벌어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내놓는 조세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계산을 안 해보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득이 있으면은 과세해야 되는 거는 기본 원칙인 건데 이게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이게 왜 민생 정책인지도 모르겠고 본인들이 발등 찍고 있는 포퓰리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별로 인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 제가 잠깐 설명.
김 회장님 해드릴게요. 하시고 김종대 위원장님. 네.
그러니까 금투세는 원래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여야 합의로 2년을 유예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월부터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연간 5천만 원 이상 금융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납부하기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근데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금투세 폐지를 공언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세정의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뭐 아니면 주식시장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제가 보기엔 금투세 폐지보다 더 앞서 선행돼야 될 것은 거래세를 줄이거나 폐지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세금을 내거든요, 거래세를. 근데 그거는 거래 발생 때마다 매겨지기 때문에 사실은 소득이 있거나 없거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래세를 줄이는 게 우선이고, 우리 하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에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생겼으면 세금을 내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이게 선거 앞두고 급하다고 아무거나 막 던져요. 요새 정부 여당이 보면.
네, 김준대 위원장. 네,
그런데 일단 청년들이 요즘은 이제 연봉보다 스톡을 선호하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주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이 세금에 민감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이 정부가 상당히 세제를 청년 친화적으로 고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갑자기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막 정책을 그냥 쏘나기 식으로 쏟았는데, 아까 그 주식 거래세도 완화하겠다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연초에 집중적으로 하고 나서 그 뒤의 상황을 한번 봐야 되겠죠. 1월 대체적으로 초부, 2월 초부터 거래일 기준으로 16일간 대한민국 주식이 7.6% 폭락했습니다. 그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같은 시간에 미국, 일본이 역대급 주식 최고 호황을 달성했고,
네.
우리나라가 총액면에서 대만에 추월당했습니다. 주변국이 다 호황인데 우리만. 그래서 이런 정책을 다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연초에 주식값 올리고 부동산 이렇게 화랑으로 해가지고 그 경기로 선거 치르려고 했던 건데 이 구상이 다 깨졌어요. 네. 한 치 앞을 못 내다 본 거예요. 한 치 앞을.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지금 코리안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그 주식시장의 개혁,
네.
어떤 주주 친화적 정책, 재벌의 지배구조 어떤 개선. 이런 부분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런 세제 개혁이 있다면 정말 제가 보기에는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도 이 자본제 시장이 좀 어떻게 개선될 여지도 있고 좀
밸류어 프로그램이 가동되기는 합니다. 예. 밸류어 프로그램이.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포퓰리즘의 결과도 좋잖아요. 예.
아니 그 정부에서 얘기한 밸류어
의장님
프로그램은
말씀드리고 백지원 전 부대변인 가겠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빈 깡통이에요. 그건 기업 자율에 맡긴다 그래.
밸류어 프로그램.
그랬기 때문에 뭐 이게 밸류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갖고는.
네. 백지원 전 부대변인이 자 그리고 그 한동훈 위원장이 아주 지금 며칠째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일단 구두상으로든 아니면 어떤 보도자료든 간에 이 세 자녀를 둔 가정에는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 이건 상당히 또 고무적인 정책으로도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현실적으로 돈을 아무리 준다고 청년들이 누가 애를 낳습니까? 저는 이런 정책들이 오히려 저출산을 심화시킨 안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요.
네.
아까 주식 투자도 그렇고 뭔가 청년이랑 소통하는 것처럼 하지만 청년들의 현실을 모르는 약간 포퓰리즘성 공약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저도 참 안타깝고요. 주식 투자 관련해서도 거래세 축소나 폐지가 먼저 선행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의 이익을 얻으려면 5억 굴려서 10% 정도 이익을 만들어야 되는데 청년을 만약 대상으로 했다면 청년 중에 5억을 한 번에 굴려서 연간에 한국 시장에서 10% 이익 만드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마나 소구력이 있을지는 조금 우려가 되고요. 지금 우리가 중도 확장성을 이야기하고 다른 당을 지지한 사람들을 끌어오는 것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세자녀 등록금 전면 폐지도 조금 의아한 정책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도 뭐 반값 등록금도 이슈고 여러 가지였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대학에 들어가기까지에 드는 교육비가 더 비싸고 많이 든다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럼 그것과 관련된 공약이 또 선행이 되어야 그 이후에 등록금 정책도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조금 균형을 좀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자, 그럼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말에 송파, 잠실, 또 서초, 서울입니다. 동작, 영등포. 송파, 잠실, 서초를 보면 대체로 서울 지역에서 민주당의 험지로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주말에는 영남권을 찾았습니다.
네.
경기도나 인천은 뭐 별 격정이 안 된다. 뭐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 해석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죠. 경기도나 인천 뭐 찾았기 때문에, 아니, 경기도 찾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수도권이든 뭐 전국 단위든
네.
격전지를 먼저 한번 훑고 다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는 이게 지금 민주당이 선거 그러니까 조금 숨통이 트였다고 하는 게 평가가 되는 게 2주가 안 됐거든요. 네. 원래 한 그 전까지만 해도 뭐 공천 잡음이니 공천 파동이니 해서 민주당이 크게 깨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가 1, 2주 상간의 상황이 변한 것인데 선거는 아직 16일 정도 남은 상황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격전지부터 조금 붐업을 시키면서 다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네. 저희가 지금 상황 좋아졌다고 고개 들면 바로 또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영남권을 간 것은 좀 격전지 특히 낙동강 벨트를 지원하기 위한 행보를 볼 수 있다.
네, 서울에 동작이 갔던 거랑 비슷한 거죠.
네, 김 의장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 정도면은 서울의 험지, 그다음에 영남권. 제가 궁금해지는 것은 인천 개항을은 뭐 굳이 안 들러도 된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선거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스 미디어를 통한 선거 운동이 최고죠. 그리고 당대표급 정도 되면, 물론 그렇다고 지역구를 전혀 돌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만.
자신의 지역구입니다.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최소화하면서 전국 지원 유세나 아니면 선거 지위를 심쓰는 게 오히려 본인 지역구 선거에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2016년도 사례를 보면 그때 국민의당을 창당한 안철수 당시 후보가 노원구에서 지역구 출마를 했잖아요. 그 선거 13일간의 선거운동 기간 중에 초반은 본인 선거구를 조금 다니다가 나중엔 다 지원유세 다녔어요. 근데 지원유세 다녀도 온갖 뉴스를 비롯한 그 언론 매체에서 다 잡아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본인 지역구 선거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본인 지역구에 안 머물고 다른 데 지원 다닌다고 본인 선거운동을 안 한다는 거는 그거는 조금 넌센스 같아요.
네. 언론 보도에서는 지역구 자신감이 붙은 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긴 합니다만 김종대 위원장께는 이제 본격적으로 각 당마다 뭐 네거티브도 없진 않겠습니다만 공약 발표가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 하면은 이제 보편적 복지 이 부분은 상당히 지사 시절에도 또 대선 후보 시절에도 강조를 해왔는데 국민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표퍼리즘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현실적인 지원 정책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우리가 팬데믹 때도 일단 썼던 정책이고 네. 또 이런 정책을 좀 과감하게 했던 나라들이 지금 팬데믹 이후 경기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일단은 벼랑 끝에 선 어떤 민생을 그래도 과감하게 통 크게 지원했던 나라들이 역시 그 힘으로 지금 일어서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팬데믹 때 미흡한 지원이 오히려 팬데믹 끝나고 기대했던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원인이 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지원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기본소득을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가 너무 보편복지에 치중하다 보니까 선별적 복지가 오히려 우리나라가 쭉 약해지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 이거는 엄연한 부작용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렇게 어떤 보편적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경제 어떤 그 소득주도 뭐 옛날 성장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후에 기술혁명 시기에 앞으로 로봇 경제가 일반화됐을 때는 굉장히 어떤 그 대안적 세계로서 유력하지만 지금은 우선 그런 것들을 하나의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너무나 어렵고 벼랑 끝에 내몰린 긴급구제가 필요한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어떤 선별적인 부분을 자칫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뭐 보수는 선별복지, 진보는 뭐 보편복지 이렇게 프레이밍 돼 있는 것도 저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살피면서 거명해주고 기억해주고 손을 잡아주는 조금 이런 어떤 그 미세 정책은 아쉽다. 다 기본으로 퉁치고 보편으로 퉁치는 방식이
네.
과연 뭐 우리한테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꽤 오랜 시간 준비해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는
알겠습니다. 것처럼, 네. 김용남 의장에게 넘기기 전에 방금 전에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 동선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흠지로 분류되는 서울 강남 3구를 찾았고 네. 오늘 여권 강세 지역인 영남권을 찾았다라는 관련 정보를 재차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결국 재원 확보가 중요할 텐데 지난 코로나 국면에서도 1인당 개인 지원금 관련해서 상당히 예산 관련해서 민감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근데 지금 1인당 25만 원씩이면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결국에는 뭐 추경을 하자는 얘기 아닐까요? 올해 예산은 이미 거의 정해져 있고 이 정도 돈을 살포하려고 하면 예비비 갖고는 부족할 테니까 결국 뭐 추경을 하는 수밖에 없을 텐데 4년 전 총선 때 당시 코로나 국면에서 정부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코로나 재난지원금 한 가정에 100만 원씩 해갖고 재미를 톡톡히 봤죠. 막말로 진짜 선거 막판에 그거로 의석을 훨씬 더 가져갔다고 보는 게 맞아요. 제가 그때 지역구 선거를 뛰던 상황이기 때문에 피부로 아주 체감할 수 있는 민심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번에 좀 특이한 거는 야당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안을 했다 말이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무차별로 그냥 살포하는 거잖아요. 뭐 어려운 분들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뭐 그전과 다름이 없거나 오히려 나아진 분들 뭐 이런 거 선별하지 않고 다 1인당 25만 원씩 주자는 얘기인데 앞서서 그 당시 코로나 국면에서 우리가 조금 미흡해서 지금 경기 회복이 다른 나라보다 더딘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네. 잠깐 하셨는데 미국이 우리보다 돈을 당시 더 풀었던 건 맞아요. 근데 미국 지금 기준금리가 몇 퍼센트입니까? 금리 상단 기준으로 5.5%잖아요.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세게 온 거고 그만큼 금리를 많이 올려놓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준금리 3.5%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지금 2% 기준금리 차이가 나는데.
정리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돈 많이 풀면 분명히 시간차를 두고 물가가 더 많이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더 많이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고요.
뭐 네. 그냥 너가 아니라 우리 거기는 뭐 몇 조 달러씩 풀었으니까 여기서 지금 이 13조 원하고 비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네.
또 무차별로 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떤 그 소득과 그 계층에 따라 가지고 연말에 세금으로 다시 환수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줄 때는 똑같이 예. 주되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이제 연말 정산을 하고 할 때도 세금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고 네. 그다음에 걷어들일 때 또 수정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걸 무차별 현금 살포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생산적으로 이것도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평가는 다를 수 있으니까. 자, 백지원 전 부대변인 또 하은기 전 부대변인도 할 말이 많을 텐데 그 말씀도 포함해서 해 주시고 이 질문을 드리면서 각각 답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약간 발언 논란도 있습니다. 자, 중국 대만의 외교 관련해서도 중국 대만 어느 한쪽에 외교적 대응을 할 이유가 없다. 그냥 세세 하면 되지 않느냐. 어떤 뉘앙스의 취재 발언을 냈고요. 경기 북부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분도하는 이슈에 대해서도 경기 북부를 분도하게 되면은 강원 서도로 전락된다. 이 말인가요?
그런 얘기.
황 기자분. 예. 강원 서도. 강원의 서쪽에 있는 서도로 그만큼 낙후된다는 의미의 발언을 했는데, 자,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상당히 지금 국민의힘은 상당히 공세 수위를 높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정치 성향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 대표의 국민을 대하는 애티튜드가 너무 저는 수준 이하였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 CSC의 발언을 할 때 표정이나 자세 같은 것도 좀 너무 야비하고 비굴해 보일 수 있는 표정으로 그걸 즐기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행동을 하셨는데 중국 대만한테 고개 숙이고 CSC 하면 된다? 근데 대만 사람들 혐한 정서 있는 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항상 반일 프레임 걸고 반일 외치는데 지금 이게 그렇게 싫어하는 일본한테 굽신거리자는 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고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중국한테 피해를 본 게 더 횟수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이요. 근데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 놀리면 중국은 착한 일진이고 일본은 그 친구인데 좀 나쁜 애 같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차이나 머니가 아무리 좋아도 나라를 막 이렇게 팔아먹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태도는 좀 고쳐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문재인 정부 동안 중국 개입이 좀 심각해지긴 했었습니다. 제주도 땅 대부분이 뭐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점령한다든지 한국 집값도 중국인들이 세력이 돼서 뭐 좌우하고 건강보험료 이슈도 있었고 여론조작 부대 이슈도 있었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굳이 중국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한 것도 스스로 리스크를 만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 아까 앞서서 1인당 25만 원 이야기 하자면 사실 포퓰리즘 정치와 이재명 대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항상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했고 뭔가 현금 살포하는 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정치인인데 사실 저는 이런 현금 살포가 좀 무서운 거는 본인들이 어디 가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서 번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한테서 얻은 세금인데 왜 그 세금을 쓰면서 본인들이 생색을 내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게 돈 뿌리기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국가 빚이 천조가 됐었고 그때도 선거 때 맞춰서 지금 계속해서 나갔었어요. 제가
정리해 주시죠.
네, 이 이슈로 네. 토론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같은 불행을 반복하고 싶은 국민이 있을까? 그리고 더 이상 뭐 1인당 몇만 원 준다고 해서 국민이 선택을 할지는 의문입니다.
네.
재정 정책을 뭐 현금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다 뭐 자기 돈으로 번 돈도 아닌데 살포해도 되냐? 이건 너무 재정 정책에 대한 이해가 너무 낮은 태도 같고요. 근데 그와 별개로 지금 아까 김용남 의원님 말씀 잘 해주셨지만은 전 세계가 지금 유동성이 넘치면서 인플레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게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가 정부가 감당해야 했던 비용인 건데 심지어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코로나 때 재정 지원을 그렇게까지 현금 지원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이렇게 높아요.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화폐를 더 풀어버리자고 하면 물가를 잡겠다는 건 포기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쪽에서는 물가 못 잡는다고 정부를 비판하면서 한쪽에서는 우리 1인당 25만 원씩 줘버리자고 하면 이게 둘이 충돌하는 구석은 있어요.
네.
코로나 때 했던 그 보편적 지원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지금 그건 좀 지나간 면이 있고 좀 더 어려운 분들이라든가 선택적으로 제한해서 지원할 부분은 제한해야 되는 건데 이게 조금 할 말이 없어지면은 보편복지처럼 현금 25만 원씩 뿌리자고 하는 게 저도 혼자 살지만은 25만 원 주면은 4인 가구는 장 두 번 보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경제 정책으로서 시효가 있는지는 따져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현금 정책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고
네.
지금 경제 상황에 맞는지는 봐야 된다 이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전에 말했던 중국 대만 쉐쉐 이거는 사실은 뭐 농담처럼 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강원 서도는 어떻게 보니까?
강원 서도는 심지어는 유감 표시도 했는 걸로 알아요.
네.
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네.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누고자 하는 거는 김동연 지사가 추진하고 네. 있는 정책이잖아요.
네.
민주당 소속에. 근데 그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공격하는 건 뭐 이게 무슨 시추에이션인지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겠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한기정 부대변인 발언으로 일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방금 네. 말씀드렸던 그 25만 원과 마찬가지로 충돌하는 거죠. 그게 민주당이 내세우는 가치관에. 그리고 이 중국 대만 양안 문제 같은 거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무슨 상관이냐 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국제정세가 지금 신냉전 체제로 돌아가고 있고 반도체 문제도 엮여 있고 이래가지고 이거 그냥 쉐쉐쉐쉐 해서 될 일은 전혀 아니고
네.
백부대변인께서 잘 지적해 주셨다시피 여기 일본을 넣었다 치면은 일본한테 우리가 아리가또 하면 됩니다. 라고 하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 하나만. 네.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김동연 지사를 공격한 거예요? 이
그러니까,
발언을?
아니 그러니까 누굴 공격했다기보다는 본인도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유감 표시를 했는데 그냥 선거하는 과정에 나온 우발적인 발언 정도를 이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열린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토론하는 모습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농객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정치의 재구성으로 진행합니다. 스튜디오에는 김종대 녹색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백지원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하흥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40 총선 또 28일부터 본격적인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되는 데 있어서 각 당의 이모저모를 좀 알아봤고요. 특히 양대 정당 중심으로 짚어봤습니다. 2부에서는 총선 프레임과 함께 제3지대 이야기를 더 넓혀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먼저 공천 끝자락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장님. 네. 이 말씀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공천 후보자 재산 이런 부분은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까? 좀 납득이 될 듯 하면서도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이미 공천을 받은 후보자이고, 등록까지도 했는데, 공천 취소가 되는, 말 그대로 총선에 출마하지 못해서, 그 지역의 지역구에 정당 후보는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세종갑의 이영선 후보인데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낙마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궁금한 것은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었을까? 앞으로는 또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재산과 관련된 정확한 등록 이것도 공천 할지 말지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뭐 국회의원 중에 재산신고 누락으로 문제가 된 사람들은 간헐적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당까지 당하신 분도 계시고 당선이 돼서도 이건 문제가 됐던 사안인데 이번에는 그냥 뭐 한두 채 정도가 아니라 뭐 저기 아파트 하나 오피스텔 하나 이게 전부라 그랬는데 몇 채씩 있는 거예요. 몇 채씩. 그래서 이게 그냥 차이가 아니라 뭐 완전히 이건 어떤 좀 의도적인 거 아니냐. 이런 수준까지 이제 그 이루었고 뭐 듣자 하니 민주당에서 이거 이야기하면서 그 어디 최고위에서도 격분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당에서는 검증 권한은 없고 이렇게 서류만 받은 건데 선관위에 딱 제출한 서류를 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 딴판인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서둘러서 일단 무공천 지역으로 바꿨는데 전 사실 충격받았습니다.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건 완전히 한서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사전에 어떤 검증 소위의 기능을 각 당이 좀 강화하셔서
예.
나름대로 검증 기능을 갖지 않으면 이런 일 자꾸 일어날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것도 자기 명의 아니고 배우자다. 뭐 또 고지 거부할 수 있는 뭐 자녀 명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털고 뺀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리고 저는 뭐 녹색정의당 하도 재산이 없어가지고 우린 재산 늘려잡느라고 지금.
네.
그래가지고 네. 어떻게든 별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평균 재산이 이제 원내정당 중에 제일 네. 작으니까. 그래가지고 했는데 다른 당은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럴 땐 녹색정의당을 좀 봐라.
네.
한 푼이라도 더 올리려고 하죠 그냥. 우리 네.
저는 녹색정의당 이야기해 주신 게 상당히 좋은데 네. 우리 스태프들이 네. 김우광 PD가 조금 자제를 해달라는 네네.
아니 들었으면 좀 네. 합시다.
아니, 저는 상당히 좋은데. 네, 저는 좋은데. 네. 자, 한기 전 부대변인은 지난 공천 때는 상당히 여러저런 우여곡절들이 많았던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관련 입장 표명이 상당히 더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은데 이번에 상당히 신속하고 전격적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 이거는 너무 선명하게 재산 문제라서
네.
이거를 안 했다가는 문제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 충청권 민심
후보 등록하고 나면 당이 압박해서 공천 취소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냥 그때부터는 그냥 자기가 거짓표면은 답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이때 늦었지만 빨리 판단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고
아.
공직자들 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지만은 4급 이상들은 사실 금융재산 뭐 신고 동의 체크박스만 딱 눌러놓으면은 알아서 시스템이 다 하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사실 당직자였고 변호사였고 이러니까 아마 본인이 제출한 거에 관해서만 당이 검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근데 부동산 이런 거는 사실 등기부등본 이거 다 떼볼 수 있잖아요. 검증 절차에서.
아.
그 남들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거는 앞으로 정당에서도 그냥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 외에 좀 품을 좀 더 들여서 검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당에서 공천 취소한 이 판단은 늦었지만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또 하나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강북을. 강북을 가지고서 왜 이래요? 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비등하게 높아지는 상황인데 자, 끝내 이제 한민수 대변인이 전략공천 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제명 삼천지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과연 강북을의 이런 공천이 그냥 뭐 이제 뭐 하도 공천 관련 데서는 일이 많았으니까 별 총선에 영향을 안 줄까요? 서울 총선 민심에 영향을 줄까요? 백지원 전 부대변인.
강북을의 국민들께서 기분이 나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박용진 의원을 정말 싫어하는구나는 이제 전 국민이 다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6시간 남겨두고 한민수 후보가 이제 공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민수 후보는 지금 주소지가 또 송파입니다. 송파에 살고 있는 분이 갑자기 강북을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구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상당히 좀 기분이 나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 후보도 지금 어느 정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오늘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강북을의 국민들께서는 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선택할 후보가 과연 있는가라는 생각도 드실 네. 것 같고.
김영남 의장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한마디로 표현하면 강북을 공천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는 정말 자신감 뿜뿜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감이 오히려
네. 네. 아니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면 공천을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사실은 이 판이 이렇게 바뀔 걸, 물론 한 달 두 달 전 여론조사는 오히려 여당인 국민의힘이 우세하다는, 수도권에서 특히 서울에서 네. 우세하다는 여론조사들이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론 지형이 바뀔 걸 미리 알고 이랬나 싶을 정도로
네.
이게 보통의 경우에 공천을 이 정도로 엉망으로 하면 선거를 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여론조사 발표되는 거 보면 선거 안 질 것 같아요.
오히려 민주당이 네.
뭐 이길 거라는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 어떻게 미리 알고 이랬나 싶을 정도로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공천이죠.
네. 진행자로서 잠깐 보충을 드리면, 민주당이 이길 것이라는 여론조사보다는 민주당이 우세할 것이라는 평론가들의 전망이 있다는 것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상황을 보면, 김종대 선대위원장은 삐지신 건 아닌 거죠?
왜요?
제가 녹색 정의당에 조금
좀 네네. 서운합니다, 사실은.
네. 네. 뭔 자, 그래서 하면. 질문을 드립니다. 네. 질문을 드립니다. 녹색정의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사용한 것이 불법 선거운동이다.
네.
이렇게 해서 고발을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예, 검찰에 고발을 할 예정이다.
네, 고발할
이렇게 발표 예정 입장을 내놨죠.
예정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야권의 비례정당 후보인 서성만 후보 지지를 호소한 것을 두고 비례정당이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나섰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합당한 예. 그런 아니, 상황인가요? 아니면 서로 일단 문제만 되면은 다 이제 공세를 취하자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누구보다 선거법을 잘하는 참모들이 즐비한데
네.
이런 실수가 있었다는 거는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선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직 아닐 때 옥내 집회에서 확성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건 후보자 본인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마이크를 들고 적극적으로 윤재옥 그 의원 개소식에서 지지 호소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선거법 위반이 맞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그 야권 비례정당이라고 하는데 일단 당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타 정당의 선거 운동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른 정당 후보를 지지 이를 호소하는 일은 할 수 없는 게 우리 선거법의 기본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뭐 누가 고발해서 문제가 아니라 엄격하게 이런 것들은 어떤 단속을 하고 좀 개입을 하고 또 견제가 돼야만
네.
그래도 혼탁선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어떤 본보기로 해서 우리가 진짜 이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선거 감시가 아주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전 그걸 네. 좀 강조드립니다.
자, 그런 상황이 이번 선거는 유독 많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비례 정당에 대한 판세도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상당히 약진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는 파란불꽃 선거대책위원회 조국 혁신당에서 출범하면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하얗게 불태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비례투표 정당 이런 관련해서도 경쟁력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부상되고 있다 이런 게 나오는데 물론 민주당에도 부담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상당히 지지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국민의힘이 위축, 국민의힘 또는 국민의 미래가 위축되는 현상 조국 혁신당이 차단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국민의힘이 이번에 비례공천에서 잡음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요. 전면으로 부딪히셨던 분들도 계시고, 근데 지금 횡령이나 폭력 같은 정과 이력 때문에 서류 접수 안 했다, 특례 받았다라는 분이 10번에 배치됐고 끝까지 수정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민주당 후보의 민주당 의원의 조카가 뭐 안정권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위 집토끼라고 하죠. 기존 지지층의 반발이나 보수 우파 국민들의 실망도도 컸던 것이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번 총선 공천이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이 있거든요. 그럼 폭력이나 횡령 전과가 있는 사람은 비례 10번을 줘도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논란이라든지 누구의 개인이 이런 이유 때문에 배제가 된다면 이게 어떻게 합리적인 공천인가라는 것들이 지금 이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지지율이 좀 떨어져 나간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제 질문은 지금 지역구에서도 비례투표에 조국혁신당 투표하는 유권자들이 정당은 지역구 정당은 민주당을 찍을 것이다. 또 부산 낙동강 벨트에서도 민주당의 이탈층들이 조국혁신당으로 수렴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실효적인 견제가 국민의힘에서 국민의 미래에서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국민의 미래가 PK에 소구할 수 있는 소구 능력이 있는 인물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PK에 지금 나가 있는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들을 보면 사실 다른 지역구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고 중진이었던 분들을 이제 다른 또 그 옆 지역구라든지 이제 낙동강 벨트라는 데 전략적으로 내보냈었잖아요. 차라리 그분들이 기존에 있는 지역구에 있었다면 한석이라도 확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 오차 범위 내에서 오락가락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우세는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PK를 뭔가 자꾸 보수 지역의 텃밭이라거나 편안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좀 깨야 될 것 같아요. 네. 언제까지 PK 국민들이 지금 돌아선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더 위기감을 가지고 당 지도부가 나서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리얼미터 조사 결과입니다. 오늘 소개되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를 실시한 결과인데요. 이 결과를 보면은 비례 투표 정당 지지율입니다. 국민의 미래 29.8%, 조국혁신당 27.7%, 더불어민주연합 20.1%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기재 문 대변인. 그래서 네. 일각에서는 최근에 민주당이 상당히 선거 판세 관련해서 고무된 양상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조국혁신당이 상당히 범민주계열의 외연을 확대해 준 그 덕분이다. 그 영향이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조국 혁신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대통령이 못해서라고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고 방금 네. 말씀하신 여론조사 말고 제가 오늘 보니까 한국갤럽이 지난 19일, 21일 전국 성인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비례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 선택할 것인지 물은 여론조사가 있는데
무슨 가상번호 네. 전화면접 조사고요.
네네 네. 그 자세한 거는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고요. 거기서 네. 보면은 아까 PK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TK에서도 심지어 조국 정당 비례한다는 투표한다는 비율이 20%가 넘게 나오더라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보수 정당도 좀 왜 그런지를 봐야 할 텐데. 근데 거의 의도적으로 조국 혁신당을 무시하거나 뭐 이게 병리적 현상이라고만 말을 하고 있으니 민심이 잘 안 잡히고 있는 것 같고 민주당은 네. 민주당대로 이제 와서 뭐 조국 혁신당에 도움되는 발언을 하는 건 해당 행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그 일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조국 혁신당의 지지가 모이는 것은 양당 때문입니다. 양당이 중도층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은 어쨌든 대표 개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 모든 당력을 다 쏟아붓는 당 이렇게 보고 있는 면이 있고요.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개인을 방어하기 위해 모든 당력을 쏟아붓는 당 이렇게 보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고 그 당이 뭐 개인을 수호하거나 방탄하기 위해 뭐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클리어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되게 심플해요. 그냥 윤석열 정권 우리가 뭐 심판한다, 타도한다 끝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복잡해요. 비례선거 뭐 후보 보면 앞번에 진보당 배치돼 있고
네.
이러니까 아 나는 민주당이라는 회초리를 들고 싶어도 통합진보당 세력 그 후신 세력이 원내 입성하는 거 원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손이 잘 안 가고 되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심플한 조국 혁신당 쪽으로 지지가 쏠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네. 분석합니다.
자, 사실은 지금 말씀은 안 하지만 답답한 두 분이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김용남 정책위원장 또 독색정의당의 김종대 공동선대위원장인데 먼저 김용남 의장부터 이렇게 조국혁신당이 뿜뿜해버리면 개혁신당이 얻어낼 수 있는 비례 의석의 숫자 상당히 위태롭게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어떤 목소리가 나옵니까?
사실은 이렇게까지 지지율이 높게 나올 거는 예상 못했죠. 처음에 이른바 조국신당이 만들어진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만 해도 그 폭발력은 제한적이라고 봤는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 2024년 총선판에서 가장 플레이를 잘해요. 제가 봐도 일단 장점은 메시지의 선명성과 간결성이 뛰어나요.
네.
그리고 저는 조국 대표가 저 정도로 정치 감각 내지는 선거 감각이 있는 분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선거를 한 번도 안 치러봤잖아요. 그냥 대학에 있다가 법무부 장관 잠깐 하고 나서 온갖 고초를 많이 겪었는데 요새 방송에 나가서 하는 거 보면 이번 총선판에서 단연코 완탑이에요. 이 멘트나 이런 게 나오는 게 보면 그래서 저런 뛰어난 뭐랄까요 선거 꾼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네.
저런 뛰어난 그 선거인이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그 방송에 나와서 네. 던지는 메시지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의제 선정 능력도 뛰어난 것 같아요. 근데 차분하게 따져보면 문제는 많죠. 왜냐하면 당대표부터 해서 거기 비례 선순위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일단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 일단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선거운동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당혹스러울 만큼.
알겠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김종대 위원장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면 조국 혁신당 대표는 당장 또 형의 집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이 사실상 흡수통합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위기도 있는 것이고 또 이런 법적인 부분이 사실 부각되면 상당히 유권자들의 태도도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집중 조명되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범죄자 연대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서로 범민주 외연을 확대하는 것에 그런 평가를 받는데 별로 유권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조국 대표의 인기가 높아진 이유. 너희들 쫄았제. 뭐 고마 치아뿌라마. 이게 유행어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2010년에 안철수 현상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때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왜 안철수. 그때
2017년도 그 대표가. 보궐선거.
아 보궐선거. 아 예. 그런가. 네. 아 정정해 주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012년 대선 때까지 이어졌어요. 네. 그때 안철수 현상에 그때 온통 화두가 안철수 네. 현상의 정체가 뭐냐. 아마 이거 갖고 논문 나오고 뭐 저 기획 기사 나온 게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네. 어마어마할 거예요. 지금 아마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 사법 리스크도. 이미 뭐 예비 후보까지 준비해서 그 이후까지 뭐 다 준비해 놨고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런 어떤 그 사법 리스크를 피해간다는 게 아니라 초월하고 극복하는 이미지로 가고 있으니까 결국은 뭐 이것도 우리가 또 계속 하나의 또 하나의 정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교정찬, 예.
아, 그리고 저기 나중에 민주당하고 합당은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오히려 네. 군소야당하고 연대해서 공동교섭단체로 가지 않겠는가.
아하.
그러니까 지금 합당이 되면은 조국 혁신당의 그 정체성과 생명력은 그냥 증발해버리는 거니까.
네.
그러지 않고 옛날에 정의당하고 그 민생평화당이 공동교섭단체를 만들어서 노회찬 대표가 원내대표를 맡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국회 운영에 의제 하나를 가져가는 건데
어허.
지금 보면은 더불어 비례연합당에 참여하는 정당들 그리고 이제 녹색정의당 뭐 이렇게 보면은 조국혁신당하고 표를 합치면은 무난하게 원내교섭단체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가지고 또 하나의 어떤 축을 만들어야 윤석열 정부 심판을 원내에서 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는 거지. 민주당하고 흡수해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이거고 아마도 네. 제가 듣기로도
알겠습니다.
그런 걸 많이 준비하는 거. 네.
짧게.
예, 배종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조국 장관은 대법원 유죄 받으면 날아가는데 지지가 왜 모이냐 이거에 대해서 역설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국밥집 미터, 등산 갤럽인 건데 뭐라고 사람들이 그러냐면 윤석열 한동훈 두 분을 심판하고 싶은데 심판하면 네. 이재명 대표한테 이익이 될 것 같아. 그건 싫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층이 있고 이재명 대표한테 조금 제어를 걸고 싶어. 근데 그렇게 하면 현 정권이 자기들이 잘하는 줄 알 것 같아. 그건 싫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집단의 지도자들이 미래에 뭔가 깔리는 걸 싫어하는 유권자들은 조국 장관은 뭐 지금 총선에서 이겨도 어차피 대법원에서 날아가잖아. 저 사람이 대선 나올 일이 없어. 그래서 부담 없이 투표한다라고 생각하는 유권자층이 있다는 걸 평론가들은 다루지 않는데 국밥집 아저씨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등산객들도요. 예.
백지원 전 부대변인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 드리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저는 지금 조국 혁신당도 결국 민주당 비례위성 정당의 한 갈래라고 생각이 들고요. 투트랙 전략처럼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총선 결과로 여소야대가 될 것에 대한 우려가 정부에선 있을 것이고 사실 여당이 공천을 참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호남 인사 이야기하면서 줬지만 호남에 대한 대표성이 특히 없는 사람들을 또 줬고 PK도 놓치고 지금 이런 상황대로 가면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당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런 위기감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분 토론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열린 토론 정치의 재구성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